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미한일 국가안보보좌관 고위급 협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면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과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라며 미국이 양국과 공유하는 지지와 깊은 우정에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정 실장과 기타무라 국장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고위급 협의에서 북한 문제와 동맹 간 협력 방안, 최근 이란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정 실장과 별도로 양자 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위해 오는 13일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15일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을 가질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양국은 최근 상호 관세 인상을 연기하는 방안을 포함한 유화적인 조치를 통해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진정시켰습니다. 중국은 또 미국의 콩과 돼지고기 구매도 재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위터에서 1단계 협정에 서명 후 2단계 합의를 위해 자신이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어제 테헤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카셈 솔레이마니 쿠두스군 사령관에 대한 복수였다며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영내 미국의 부패한 존재를 종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이란은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민간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미국의 비겁한 공격에 대한 자위적 비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한 것은 자위적 조치였다고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어제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솔레이마니 사살은 유엔 헌장 5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민과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동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또 미국은 이란과의 진지한 협상에 전제 조건 없이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목표는 국제 평화와 안보가 더욱 위험하게 되고 이란 정권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솔레이마니를 사살하고 지난달 29일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를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공습한 것은 최근 몇 달간 증가하고 있는 무장단체들의 미군기지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마지드 타하트 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도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이라크 내 미군기지 공격을 정당화하면서 이란은 상황 확대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란과의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 사태의 당사국 지도자들이 직접적인 대결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발언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이 미사일을 쏜 뒤에 물러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런 사태는 관련 당사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은 평화를 끌어안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어제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투르크 스트림 가스관 개통식에 참석한 뒤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부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밝혔습니다. 미 의회 산하기구가 중국 당국의 계속되는 탈북민 강제 북송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These are people who are fleeing violence and horrific situations. And they've gone through traumatic experiences.
미국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북한 책임이라고 독일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부분이 맑겠지만 평안북도 북부지역 또 함경도 북부지역이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사이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많은 곳은 8도에서 9도 정도가 떨어지겠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7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북한은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권리 보호와 국제인권법 준수 등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행동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 수립을 촉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지난해 11월 28일자로 이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8일 BOA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북한이 권고사항 이행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국가인권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5월 유엔인권이사회가 실시한 북한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 심사를 받았습니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약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지난해 세 번째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약 90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262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We recommend the North Korea first immediately dismantle all political prison camps.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마크 카세이라 임시대표는 북한의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하고 정치범들을 모두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262개 권고안 가운데 132개를 수용하고 나머지 130개는 거부했습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리 외무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은 고문방지협약과 난민협약 등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조약 가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제인권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와 사형제도 폐지,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정치범 석방,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의 자유 허용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 문제 해결과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에도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북한이 약 4년 반 뒤에 열릴 제4차 UPR 심사 준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행동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 의회 산하기구가 중국 내 탈북민들의 북한 송환에 연루된 중국 정부기관과 개인에 대해서 제재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무부에는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미 의회 산하 초당파기구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8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의 계속되는 탈북민 강제북송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짐 맥거번 하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인권유린과 가난 등을 피해 탈출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강제북송 시 고문과 강제노동은 물론 처형될 위험에 처한다고 말했습니다.
These are people who are fleeing violence and horrific situations. And they've gone through traumatic experiences and they should not be traumatized all over again.
강제북송되는 탈북민들이 처하게 될 위험에 아랑곳 없이 중국 당국은 지난해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단속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맥거번 의원은 중국 당국이 지난해 4월부터 적어도 30명의 탈북민을 억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매달 최대 7차례 탈북민들의 은신처를 급습했다는 인권활동가의 전언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2,914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했던 지난 2009년과 비교해 2018년에는 절반도 안 되는 1,137명만이 한국에 입국했다고 맥거번 의원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와 행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에 연루된 중국의 정부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위원회는 탈북민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탈북민의 60%는 성착취와 인신매매 대상이 되고 있고 이 중 절반은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내 2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중국에서 합법적 거주 자격을 얻지 못해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거번 의원은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 여성의 합법적 지위와 이들의 자녀들에 대한 거주자 신분 부여도 중국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또 탈북민들을 돕는 단체들과 개인, 특히 중국 내 한국인 선교단체들에 대한 단속이 여전하다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당국이 추방한 한국인 선교사가 수백 명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중국에서 벌어지는 탈북민 북송은 불법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유엔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Call on the UN, see the Refugee Convention. They ought to be focusing on this.
중국위원회 위원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유엔 전문가 패널과 난민협약은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탈북민 북송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의회와 행정부의 공석 상태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북한 인권법에 따라 한국 당국과 함께 중국 내 탈북민 문제를 조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보고서 발표에 참석한 의원들은 중국 당국의 자국민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 내 인권 상황이 암울하다고 밝혔습니다.
This year's report, like every year since Chairman Xi Jinping took the leadership of the party, is depressing reading.
미국은 중국 당국이 자국민들의 종교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명백하게 유린하고 있다는 데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거스 킹 상원 의원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됐고 삶과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며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 내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eople are created equal and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미 의회가 지난 2000년 설립한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상하 양원 의원들과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초당적 기구로 매년 의회와 대통령에게 중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북한 책임이라고 독일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최근 김일성 대학 학생들에게 비자를 발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학생 비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독일 정부는 장기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미북 협상의 책임이 분명하게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외교부 공보실 대변인은 8일 답보 상태에 놓인 미북 협상을 견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묻는 VOA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북 관계가 최근 부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책임이라며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 겁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의 협상 제안은 북한이 대화를 중단한 이후에도 계속 테이블에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유엔 안보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또한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교 학생들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처음으로 어학연수 교류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 국적자도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 신청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해당 법률과 비자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법률과 규정은 국적과 관계없이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독일 외교부는 최근 북한과의 어학연수 교류의 목적과 기대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 2명과 학생 14명이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초청으로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3주간 대학 기숙사에 머물며 독일어를 배우고 독일 문화와 역사 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과 김일성 종합대학교는 지난 2018년 대북 제재와는 무관하게 학술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북한 국적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바투 EU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은 8일 VOA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UN과 EU 제재 때문에 북한 국적자와 단체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또는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훈련의 혜택은 누릴 수 없다고 분명히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엘리엇 앵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강한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화를 위한 다당한 파트너가 아니라며 미국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미국의 강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겔 위원장을 이조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잠정 중단했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북한의 이번 신년 메시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The problem that I have always had with
김정은과 대화하는 것에 제가 늘 불만인 이유는 그가 진실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언제나 핵무기 제조법을 알고 있을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더라도 그 지식은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김정은의 말과 행동이 다른 완전히 비이성적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북 대화에 전혀 신뢰가 없습니다. 저도 북한에 두 번 가봤고 한국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 don't know specifically, but there would be some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마 강한 반응이 있을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유예 조치를 깬다면 미북 대화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십니까?
Oh, I think it would. I think it would show completely bad faith.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부정직함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격이 되겠죠. 선의를 보이지 않는 북한과는 미국도 협상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일부 의원들은 북한이 유예 조치를 깰 경우 미국은 미한 연합군사 훈련 전면 재개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능성 있는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We may have to. I mean, look, if Kim Jong-un was sincere.
미국은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정말 진지하다면 저도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 김정은이 장난을 치고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명확해졌습니다. 김정은은 몹시 기분 나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김정은은 평화를 위한 타당한 파트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한반도 평화를 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의 양보를 끌어낼 솜씨가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기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진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틀렸다고 입증되길 바라지만 어떻게든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현 시점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We have to watch them very, very carefully. And, at the
slightest provocation, 북한을 매우 주의 깊게 주시해야 합니다. 경미한 도발에도 미국은 무언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을 돕는 중국 대형은행 등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을 진지하게 비핵화 협상에 복귀시킬 한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I wouldn't pull out any one specific thing. I'm not going to go anyway. But there's a whole widespread
특정 방안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매우 많고 그것들을 지금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의지를 강조하며 올해 남북협력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혹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남북협력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도움이 되진 않을까요?
I don't know. At this stage, I don't know. I really don't know.
지금 단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현실을 봐야 합니다. 원하는 현실이 아니라 실제 있는 그대로를 봐야 합니다. 남북은 한민족입니다. 남북이 어떻게든 재결합할 수 있다면 상황은 더 나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매우 강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한국은 독재 아래 그리고 불행히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겪고 한국과 북한의 대조적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잘 알려진 야간 위성 사진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네, 지금까지 엘리엇 앵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으로부터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계기로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기술 협력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이란에 미사일과 관련 장비 기술을 팔아온 것.
미사일 공격을 가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전력에는 북한의 기술과 장비가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사거리 1700km에 290km, M11 베리언트 단거리 미사일 등 다양한 재원의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2005년 판매한 걸로 알려진 사거리 2500km의 노동 비형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역량이 이처럼 위협적일 수 있었던 데는 북한이 단순히 미사일을 판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기간에 걸쳐 관련 기술을 이란에 이전한 것이 큰 역할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이란에 스커드 미사일을 제공했고 이를 계기로 양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에 관한 상호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미 정보당국은 이란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과 부품 수출이 이란의 군사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켰고 이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자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자체 개발 목표 달성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국의 탄도미사일 기술 협력은 최근까지도 계속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월 공개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등 다른 나라들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돕는 과정에서 추가로 미사일 기술 판매를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휴 그리피스 조정관도 지난해 3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비확산 소위원회 청문회 증언에서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 협력 정황을 전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무기 거래를 담당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관계자들이 이란의 테헤란 주재 북한 대사관에 상주했었다는 겁니다. 앞서 미 국방장관이 2012년 의회에 제출했던 보고서는 북한을 이란에 대한 핵심 미사일 판매국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또 2010년 미 국방부가 발표한 탄도미사일 방어계획 검토보고서는 전 세계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 이란 간 협력 현황에 가장 많은 양을 할애하기도 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이란이 오랫동안 거래 관계를 이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돈이 있고 북한은 그 돈이 필요했으며 이 때문에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군사기술과 장비를 이란에 팔아 외화를 벌어왔다는 겁니다.
It's a business relationship with them as much as any. It's not as much political as it is business. The bottom line.
베넷 선임 연구원은 자신이 국방부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이란의 이번 미군 기지 공격에 과거 북한이 이란에 팔았던 수백 개의 스커드 미사일 중 일부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sold Iran several hundred Scud missiles.
베넷 선임 연구원은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관련 생산시설과 기술도 북한이 제공했을 것이라며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협력은 일종의 불량 야합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남북협력 확대와 강화 방침에 맞춰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남북관계가 미북 대화를 견인하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반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철 한국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과 관련해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제재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남북관계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남북 중 남북노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교류 협력을 다변화,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DMZ 남북공동실태조사 등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 사업을 추진하고 체육과 관광, 철도 도로 연결 등의 협력 사업으로 남북관계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 내용 중 동시적이고 평행적인 접근이 이행될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 호응에 따라 현실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해가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대북 제재 저촉을 언급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언급하며 올해 남북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진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만큼 남북관계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영자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선언은 위험을 고조시키지 않고 한반도 안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라고 진단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요인이 미북관계였지만 이미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전으로 돌입한 상황에서 미국이 하반기 대선까지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쪽으로는 북미 관계에서 종속을 끊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요구하는 자주적인 그 대북 정책을 하려면 미국과 거리를 둬야 되는데 여태까지 모든 핵과 관련한 협상은 미국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현 정부도 좀 고민이 많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은 일단 북미 관계가 올해 내에 어떤 조치가 보여지지 않을 걸로 보고 올해 내에는 이제 남북 관계에서 일단 이 한반도의 위험 상황을 고조시키지 않기 위해서 안정화시키는 역할 이걸 주도적으로 하려고 지금.
박 연구위원은 오는 3월을 지나면서 남북 간 비공식 물밑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는 올해 남북관계는 지난해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미북관계의 큰 틀이 바뀌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곡점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으로서 명백히 북미관계의 남북관계가 종속돼 있다고 생각했고요. 8월 20일 날 노동신문에 얘기한 것처럼 남조선 정부가 친미 사대주의를 버리고 우리의 길로 오기 전까지는 상대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보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훨씬 보수정부보다 못하다 이렇게 평을 할 정도니까 그 표현이 바뀌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북한이 호응을 해올 리는 없어요.
김 교수는 더불어 올해 한국의 총선은 물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만큼 한국 주도로 남북관계를 변형시킬 동력이 매우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지난해 미북 관계를 견인하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반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게 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인데 2018년과는 달리 지난해 이를 견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에는 큰 원칙에는 변화는 없지만 남북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로서 한국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또 다른 한편은 그 독자성을 통해 가지고 북미 대화도 촉진시켜주는 그런 차원의 일종의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분석합니다.
한편 북한은 연일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인 평양방송은 8일 외세 의존은 남조선 당국자들의 고질적인 악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외교 활동을 비난했습니다. 이어 외세에 의존한 문제 해결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은 없다며 다른 나라의 국어를 청탁하는 악습을 벌이지 않는다면 온 민족과 국제사회로부터 배척과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언급하는 외세 의존은 결국 남북관계의 독자성 강화로 연결된다며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선 미국이 한반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추진해온 경제개혁이 대북 제재로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정권이 강조하는 자력갱생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말 집권 이후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새로운 경제 정책을 하나씩 실행해 옮깁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사회주의 경제체제 운영을 위한 개혁 조치를 내놓은 점입니다. 앞서 2012년에서 2016년 동안 5년에 걸쳐 진행된 김정은식 경제개혁의 특징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는 큰 틀로 집약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국가나 협동조합이 소유한 국영기업이나 협동농장의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리 운영 방법을 개혁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기업소법 제정합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란 공업과 기업소, 협동단체 등의 권한을 부여해 스스로의 책임 하에 경영활동을 주체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생산과 분배에 관한 국가의 권한을 현장의 사업체로 대폭 이양해 생산활동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회주의 책임관리제는 공업, 상업 등 기업체에선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 등 농업부가 특히 농장 책임관리제를 실행하기 위해 도입된 게 포전 담당 책임제입니다. 5명 이하의 노동단위를 만들어 해당 단위에서 수확된 곡물 중 국가에 할당된 일정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당 단위에서 분배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내놓습니다. 연료와 원료, 설비의 국산화를 강조하며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을 진행해 자급, 자족형 경제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합니다. 석유화학을 석탄화학으로 대체하기 위한 탄소하나화학공업 건립이나 코크스를 쓰지 않는 제철 생산공정인 주체철 개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국산화 움직임은 경공업과 중공업 부문에서도 추진됩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열린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립경제를 떠받드는 주요 공업 부문들에서부터 겹사인 난관을 정면 돌파하고 실제적인 생산적 악량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했음을 인정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재 봉쇄 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정면 돌파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는 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은 현재 농업을 제외하곤 제대로 살아남은 국영산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농업 상황도 북한 정권이 전원회의 보고에서 지나치게 장밋빛으로 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 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한 개혁은 경제의 자유화가 아니라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북한이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하려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tries to make every little widget itself, and as a result, they are kind of independent. Given
자력갱생은 그다지 좋은 생각은 아니지만 그들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경제가 극적으로 개선되려면 대북 제재가 완화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Oh yeah, that's sure. And even there, just listening.
그러나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경제 개혁을 제대로 추진해야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들이 사실상 제재 이전 수준으로 운영되는 정황이 민간 위성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대형 선박 옆으로 석탄 더미가 크게 늘어나고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모습이 관측됐는데 이와는 별도로 남포의 유류시설에선 새로운 저장 탱크가 확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재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석탄 취급 항구 중 하나인 송림항을 촬영한 지난 11월 위성사진에선 곳곳에 쌓여있는 석탄 더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해 구글어스가 최근 공개한 이번 사진에 드러난 석탄 더미는 가로 80m, 세로 90m 넓이의 공간에 높이 쌓여 있었고 일부는 135m 길이의 선박 옆 항구에 길게 늘어선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치형 지붕 7개가 뒤덮고 있는 창고 건물에선 지붕 바깥으로 나와 있는 석탄 더미가 보였고 그 주변엔 덤프트럭으로 보이는 차량 2대가 있었습니다. 이들 차량들은 선박이 정박해 있는 항구 쪽에 석탄을 쌓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활발한 석탄 항구의 움직임에 맞춰 항구의 바닥은 석탄으로 인해 검게 변해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지난 2017년 4월 동일한 장소를 촬영한 위성사진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당시 송림항에는 선박 세척이 덮개를 닫은 상태로 정박해 있었고 적재함이 비어있는 트럭들이 운행을 하지 않는 듯 한쪽 구석에 모여 있었습니다. 또 항구 곳곳을 메우고 있던 석탄 더미도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고 선박 옆에 수북히 쌓여있던 석탄들도 사라져 회색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출 상한선 규정에 맞춰 중국 정부가 북한 석탄의 전면 금지를 발효한 시기였습니다. 이후 안보리는 같은 해 8월 새 결의를 통해 북한 석탄의 전면 수출 금지를 명시해 지금까지 이 조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산한 모습을 보였던 송림항은 2년여가 지난 현 시점 사실상 제재 이전처럼 활발하게 바뀐 겁니다. 송림에서 북쪽으로 약 15km 떨어진 대한항과 서쪽 약 19km 지점에 위치한 남포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같은 날 촬영된 대한항 일대 위성사진에는 석탄을 싣고 있는 80m 길이의 선박 옆으로 석탄 더미들이 쌓여있고 그 주변에선 트럭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또 남포항의 경우 석탄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트럭들이 항구 쪽을 향하고 있고 반대로 빈 트럭들이 항구 반대편을 향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석탄을 실은 트럭들이 항구에 석탄을 하역한 뒤 빈 차로 떠나는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남포항에는 대형 선박 두 척이 정박해 있었는데 이 중 175m에 달하는 선박의 적재함에는 석탄이 가득했습니다. 최근 비어있는 또 다른 위성사진 서비스인 플래닛랩스의 1년치 자료를 분석해 2019년 한 해 동안 남포의 석탄 항구를 드나든 선박이 적어도 71척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좋은 화질의 위성사진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선박뿐 아니라 항구에서의 움직임도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림과 대한, 남포에서 목격한 트럭만 50여 대, 항구에서 석탄을 적재하고 있는 중대형 선박은 9척이었습니다. 또 항구를 떠나 물 위에 떠있는 선박 중 적재함 속에 석탄을 가득 실은 경우도 4척에 달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처럼 많은 석탄을 적재하고 있고 또 이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불법 환적 등의 방식으로 여전히 석탄을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남포항에선 지난 2018년 177m 길이의 선박이 석탄을 적재하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는데 이후 이 선박은 미국 정부가 압류해 매각한 북한 선적의 와이즈 어네스트호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위성사진에선 유류와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남포의 유류 저장 시설이 모여있는 지역 북쪽으로 새로운 대형 유류 탱크 한 개가 완공된 것으로 확인됐고 새 대형 탱크 두 개에 대해서도 공사가 한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이 일대에선 2016년 8개의 저장 탱크가 들어설 수 있는 구멍이 발견됐었지만 이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5에서 북한에 반입될 수 있는 정제유의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불법 환적 등의 방식으로 북한의 유류가 계속 반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현숙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이 유엔에 서한을 보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전 사령관 사살은 정당한 자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 중부 우한에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성 폐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는 초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심판 개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이야기가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미국이 유엔에 카셈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 제거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미국은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솔레이마니 이란 쿠두스 전 사령관을 살해한 것은 자위적 행동이었다며 중동 지역 에서 미국인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이 미군 공격에 의해서 사망하면서 이란이 이제 미국의 보복 공격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각으로 8일 새벽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두 곳을 겨냥해서 10여 기의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자위적 행동이었다. 다시 말하면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 제거한 것이 정당했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서한에서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의 죽음과 또 앞서 지난달 29일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시리아 민병대를 공습한 것은 이란과 이란이 후원하는 민병대가 최근 몇 달간 중동에서 미군과 미국의 이익을 잇따라 공격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또 대응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밝혔습니까?
예, 크래프트 대사는 이란 정권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더 위험하게 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에 맞겠다는 목표 아래 이란과 전제 조건이 없는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만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게 아니네요. 이란도 예. 보냈습니다.
네, 마지드 타크트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도 이날 안보리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것은 신중하고 비례적인 군사적 대응이었다라고 밝히면서 이란은 갈등 고조나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사실 지난 8일에 그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국제사회 긴장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좀 긴장이 좀 가라앉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백악관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군과 이라크군 쪽에 사상자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란이 미사일을 쏜 뒤에 물러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는 모든 당사국과 세계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경제 제재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강력한 경제 제재는 이란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유지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최강인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진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은 시사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란 핵 합의 문제도 나왔다던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국들이 이란 핵 합의를 파기했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란 핵 합의에 서명한 나라들이 이제는 새 협정을 통해 이란 핵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를 한 겁니다.
네, 바로 며칠 전에 전해드렸던 뉴스인데 이란이 뭐 사실상 핵 합의의 파기 수순으로 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 5일 핵 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수량 제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합의 탈퇴를 선언한 예. 겁니다.
이란 핵 합의라는 게 바로 이란과 서방 나라들이 맺은 협정인데요.
네, 정식 명칭은 이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인데요.
예.
이란 핵 합의는 지난 2015년에 이란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 나라와 맺은 합의입니다.
예.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서방 측은 이란에 가했던 제재를 풀거나 완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하지만 미국이 지난 2018년에 핵 합의에서 탈퇴하면서 이 핵 합의를 둘러싼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네, 미국은 탈퇴했고 이란은 사실상 탈퇴고 핵 합의의 다른 당사국들은 핵 합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이란의 발표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란이 핵 합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당사국들 역시 핵 합의를 파기하고 더 강력한 새 합의를 체결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 하원이 미군의 군사 행동과 관련한 이 결의안을 표결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스 하원의장은 8일 성명을 내고 이란에 대한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제약하는 전쟁 권한 축소 결의안을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펠로스 의장은 미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의무를 다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9일 결의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입니다. 다음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집단 폐렴이 발생해서 비상이 걸렸는데 이 원인이 밝혀졌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 초기 조사 결과 중국 정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집단 발생한 폐렴의 원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정 판정됐다고 중국 CCTV가 9일 보도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예, 네. CCTV는 앞서 중국 보건당국이 발표했듯이 이 바이러스가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밝혀진 건가요?
예,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연구 책임자인 슈 장고 박사의 설명을 실었는데요.
네.
이 슈 연구원은 원인 모를 폐렴 환자의 구강검사와 혈액 채취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15명에게서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발견됐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네.
밝혔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라는 것을 강조한 거 보면 조사가 끝난 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예, 시원고원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초기 판정은 내렸지만 병의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임상시험 등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또 새로운 발병체의 약이나 백신 개발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결과가 국제기구에도 보고가 된 건가요?
예,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명을 내고 이번 집단 폐렴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인 규명과 감염 경로, 감염 규모와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어떤 겁니까?
예, 현미경으로 보면 모양이 이 태양 외곽에 붉고 둥근 띠를 뜻하는 코로나와 비슷하게 생겨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인간 외에 뭐 소, 고양이, 개, 낙타, 박쥐 등의 포유류와 조류도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로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두통이나 인후통, 기침을 동반한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요. 장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중국에서 이 원인 모를 폐렴에 걸린 환자가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하죠?
네, 약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 우한시에서 집단 발병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선 지난 2000년대 초 중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스가 재발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고요. 우한시 보건당국은 8일 환자들 가운데 8명이 완치돼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사스를 우려했던 이유가 사스로 인한 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숨졌던 적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난 2002년 중국 남부에서 시작된 사스는 이듬해 중국 전역은 물론이고요. 다른 나라에도까지 퍼졌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8천 명 이상이 사스에 걸렸고 사망자가 약 800명에 달했고요. 또 메르스 바이러스 경우도 지난 2015년까지 약 45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인근 국가들한테는 정말 비상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홍콩에서도 사실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따라서 홍콩 당국은 우한에서 오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고속철도역과 공항에서 체온 측정을 하고 있고요.
예.
싱가포르도 우한에서 출발한 항공기 승객들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한국 보건당국도 8일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고 돌아온 중국 국적의 여성이 원인 모를 폐렴 증상을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이 여성은 격리돼 치료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 때는 격리하고 치료 검사해야 되는데 지금 네. 조금 있으면은 음력 설이거든요.
맞습니다.
춘절이죠.
예.
신종 바이러스 전파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예방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 호흡기 질환인 만큼 사람들이 많은 곳은 좀 피하고요. 외출 후에는 꼭 손을 씻는 등 청결과 위생을 쓰고 또 이 마스크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상황.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네, 이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요 하원을 향해서 탄핵을 빨리 넘기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탄핵 심판을 신속히 개시해야 한다는 공화당 입장과 궤를 같이 한 건데요.
예.
이 규정 확립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탄핵 정국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도 지금 빨리 내라.
네.
뭐라고 했습니까?
예, 캘리포니아 출신인 나인 파인스타인 의원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탄핵이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라면 상원으로 빨리 보내라고 이렇게 네네. 8일 하원을 상대로 촉구를 했는데요. 지체 상황이 길어질수록 시급성은 떨어지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 말을?
예, 하원은 지난해 탄핵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 혐의가 미국의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충분한 조사와 증거 확보 없이 탄핵안을 졸속 처리한다는 공화당의 입장은 배척됐는데요.
네.
자, 그렇게 시급한 문제라면 하원이 통과한 탄핵안을 하루빨리 상원에 제출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파인스타인 의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인스타인 의원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네, 아니죠?
네. 웨스트버지니아 출신의 조 맨친 의원도요. 발에 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원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조속히 상원에 제출해서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몬태나주의 존 테스터 의원도 케이크가 이미 익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탄핵 심판에 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탄핵안을 빨리 상원으로 넘기라는 민주당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네요.
예, 뭐 또 있습니다. 델레워 출신의 크리스 쿤스 의원은요. 공정한 심판이 돼있지 하원의장이 우려하는 건 존중을 한다.
예.
하지만 이제는 이를 진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탄핵 심판 절차 개시를 요구했습니다.
네, 공정한 심판을 우려한다는 하원의장의 이야기 어떤 건지 좀 짚어주세요.
예, 탄핵 심판 진행 방식에 관한 공정한 규정이 확립될 때까지 탄핵안을 상원에 넘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입장입니다.
예.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공정한 규정은 증인 채택 문제가 핵심인데요. 민주당은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물론 전 현직 당국자 4명의 증인 출석 여부가 확정돼야 탄핵 심판을 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반면에 공화당은 심판 절차를 시작한 뒤에 증인 소환에 관해 논의할 수 있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탄핵 심판을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은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이 탄핵소추 결의안을 가결했는데요. 자, 지금까지 3주가 넘는 동안 펠로시 의장이 탄핵안을 상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탄핵 심판을 좀 이달 내로 마무리하기를 원하면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하자고 요구해왔는데요. 하지만 양당 입장이 이렇게 팽팽히 맞서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제는 민주당의 상원의원이 같은 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입장이 다르다. 이게 뉴스입니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은 뭐 세계적인 관심사라서요. 주요 외신들도 이 같은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영국 국영방송 BBC는 펠로시 하원의장이 상원의 같은 당 의원들로부터 지지 기반을 잃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탄핵 심판이 지연될 경우 대선 후보 경쟁에 나선 상원의원 5명의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원에서는 펠로시 의장의 입장을 꾸준히 뒷받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들조차도 펠로시 의장을 굳건히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아무도 공개적으로 펠로시 의장에게 탄핵안 상원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오전에 강계 지역만 맞고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7도, 중강 아침 최저 영하 19도까지 떨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구름 많습니다. 강원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 맑은 곳도 있지만 대체로 구름 많이 있긴 날씨고요. 해산이 영하 19도, 낮 최고는 영하 5도, 원산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 7도입니다. 동해산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고 동해북부 해상이 1에서 2.5m로 물결이 일겠습니다. 1월 9일 목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미한일 국가안보보좌관 고위급 협의 참석자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면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과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라며 미국이 양국과 공유하는 지지와 깊은 우정에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정 실장과 기타무라 국장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고위급 협의에서 북한 문제와 동맹 간 협력 방안, 최근 이란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정 실장과 별도로 양자 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위해 오는 13일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15일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을 가질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명 후 2단계 합의를 위해 자신이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어제 테헤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카셈 솔레이마니 쿠두스군 사령관에 대한 복수였다며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영내 미국의 부패한 존재를 종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이란은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민간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미국의 비겁한 공격에 대한 자위적 비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카셈 솔라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한 것은 자위적 조치였다고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어제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솔레이마니 사살은 유엔 헌장 5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민과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동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또 미국은 이란과의 진지한 협상에 전제 조건 없이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목표는 국제 평화와 안보가 더욱 위험하게 되고 이란 정권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지드 타하트 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도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이라크 내 미군기지 공격을 정당화하면서 이란은 확대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라반치 대사는 이번 작전은 정확하게 군사기지가 목표였기 때문에 민간인과 민간인 재산에는 어떤 부수적인 피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이란과의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 사태의 당사국 지도자들이 직접적인 대결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발언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이 미사일을 쏜 뒤에 물러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런 상태는 관련 당사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은 평화를 끌어안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어제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투르크 스트림 가스관 개통식에 참석한 뒤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집단 발생한 폐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